모처럼 그에 돌아봐도 얼굴들을 비울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네요. 그래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얼굴 비웁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정 총장님 대단히 그래도 주어진 일정이 그렇게 한가로운 편도 아니실 텐데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찾아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님 건강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참 뜻깊은 할 나라 일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죠. 긴 날 동안 학교를 섬겨왔지만 올해 감신대 들어온 학생들 눈이 제일 반짝거린다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전날부터 제가 길게 말씀하면 안 되고 짧게 간결하게 조금만 말씀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한 네 마디만 오늘 말씀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의 그 귀중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큰 구원이죠.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어느 날이라도 평안하고 수월한 길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주님의 구원하심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도 주님 없이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있는 우리도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길을 걷는 오늘도 그들은 뒤에서 밀려오는 애굽 군대에게도 근접을 받아야 했고 목마름과 배고픔과 덤벼드는 엄청난 아말렉의 강한 세력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드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더 강한 자로 주님과 함께 전진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세상을 걷는 여러분이 영혼이 파리해진다 그건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영혼이 강해고 그도 생기 있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만한 그런 넉넉한 은혜 속에 있는 영혼들이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간들 어려운 여건을 지나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멀리는 결단코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나요? 살아있습니다. 성서가 살아있나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힘 있는 걸음을 계속 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짤막한 네 마디 도망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기에 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20장, 21장, 22장 여호수아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이 여호수아 뒷부분에 있는 이 내용을 기초해서 우리 여기에 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0장쯤 되어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은혜 아래에서 견고하게 그리고 강한 자들로 서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와서 지금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이와 같은 은혜 속에 강하고 견고한 자로 서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전제로 해서 저는 여호수아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이 짤막한 장수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을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실 성도들이 함께 얼굴 대하고 그 반가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딪히는 오늘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일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길을 굳게 서 보는 것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0장쯤 와 있는 이들은 세상 무서워하는 이도 아니고요.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땅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오늘의 어려운 여건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진정한 참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저 디모데후서 2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오늘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각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그거 뭐 예수 믿으면 한번 믿고 나면 영원히 용서함 받는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건 거기에 포함될지 몰라도 그건 너무 초라한 얘기예요.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이 어지럽고 문제가 많고 곤란이 많다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오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 그러지 못하면 너무 좀 치졸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치졸해 보이죠. 너무 초라해 보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면서 삶을 꾸려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어떠심을 알아본다면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 뒷부분에 있는 이 내용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은혜의 영역에 제대로 돌아와 서 있는 자들입니다. 난 이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몸된 교회가 죄송합니다. 주어진 섭리와 환경 때문에 얼굴은 제대로 못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도 좀 이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와 같으면 그 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정도의 삶은 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기의 그 지파 영역 아래서 도피성을 여섯 지역에 도피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열두 지파인데 요단 동편에 도피성 세 개, 요단 서편에 도피성 세 개. 여러분, 이 도피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어느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도피성을 여러분이 지역내에 가지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죽인 자들인데 고의로 죽인 자들은 아니에요. 그 자상한 내용은 민수기 35장을 보면 도피성에 관한 얘기를 가장 자상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도피성이 우리 지역에 온다는 것, 뭐냐면 서울교도소가 여러분 동네에 들어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그러듯이 다 싫어하기 쉬운데 그 전부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여섯 지파에게만 그 하나의 도피성을 지적하여 주는데 그걸 반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영접한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면 도피성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도피성, 그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고 그들이 실수도 하고 잘못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을 품어줄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품어주려는데 나는 안 하겠다. 문제가 있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중심으로 볼 때는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품어줄 마음이 있는데 오네시모는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근데 찾아온 사람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이들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뚜렷하게 잘 살아온 분들은 아닙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승리자가 아니고 패배자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쫓기는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도피성 역할을 했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이들, 하나님이 품으시고자 하는 자들을 다윗은 품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정도의 삶은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품어주려 하시는데 우리는 아 귀찮아요. 난 못하겠어요. 난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철저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런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난 이것이 되어야 주님의 뜻하신 바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4장에 짓밟혔을 때,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길고 연습한 자 318명과 더불어 곁에서 협조할 수 있는 조그만 무리를 이끌고는 아브라함은 엄청난 대적을 향해 쳐들어갔습니다. 그 못하기 위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나아간 줄 압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역량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참 우리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도피성을 참으로 간직해 볼 수 있는 우리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여기에 민수기 35장에는 고의로 사람을 쇠를 가지고 때려 죽인다거나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주먹을 가지고 죽여도 사람을 죽일 뜻을 가지고 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뜻하지 아니하게 돌을 하나 집어 던졌는데 담장으로 집어 던졌는데 길 가다가 맞아 죽은 사람 그 고의가 아니다 그 말이오. 그래서 이 땅에는 고의가 아닌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도피성에 가도록 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피성의 은혜는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도피성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살고 있어야 돼요. 가족도 떠나고 자기의 기업도 떠나고 다 떠나서 그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있어야 해요. 우리가 그 의미가 뭡니까? 라고 생각 많이 할 텐데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왕도 맞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도 맞아요. 제사장 역할도 한 거 틀림없어요. 시편 110편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그들은 죄책감 속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믿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정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세요. 너희들은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가룟유다는 아니다고 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주님 삼고 따라다닐 때는 그 중에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로 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그 성중에 있을 때 거기 있는 도피성에 간 사람은 대제사장을 인식해야 돼요. 대제사장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할 때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는 마음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 자체만 가지고 헤아려 보다 보면 쉽게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 이 뜻이구나 알게 돼요. 사도행전 1장에는 우리의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셨어요. 하늘 보좌에 가셨어요. 여러분, 하늘 보좌에 갔는데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믿고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내 영혼에 자유가 있었는데 그 주님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는 사도행전 1장처럼 그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앙망한다면 여러분이 이곳을 가나 저곳을 가나 어디를 가도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을 줄 믿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성읍에 머물러 있다가 대제사장이 세상 떠나고 난 이후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다 말이 없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강한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 영혼은 자유가 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낌이 없는 자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는 도피성을 마음에 갖출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자는 뜻이지 도피성의 그 의미에 관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혹시나 여러분이 그 점을 생각하다 보면 도움될까봐 잠시만 설명하여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 21장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늘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오늘 참으로 내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열두 지파가 다 자기 성읍 내에 제사장을 위해서 성읍도 내주고 들도 내주었어요. 자기들이 전투하여 얻은 곳이지만 그 가운데에 성읍과 들을 내주어서 그 제사장들이 살고 그들의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영역을 허락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 있다 보면 아무개 지파는 몇 성읍을 내주고 또 들도 내주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자라면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난 이거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처음은 도피성이지만 지금은 주님을 귀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여기고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귀여기고 나도 소중히 품을 수 있는 우리는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쉬운 예로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그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섰을 때 너 믿음의 결국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견고한 마음으로 믿는 자,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나도 중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견고한 믿음 가지고 있고 주님의 기쁨이 그 영혼 속에 흘러나오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품고 사랑하고 근신하고 내 주님 모신 경건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지키고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들, 그 베드로전서 1장 내용이에요. 그들을 나도 귀여기고 싶다, 그 말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갓난아이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내가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그룹한 제사장으로 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룹한 그의 나라요 그의 택하신 지파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랄 만큼 주님께 속함이 구별돼서 뚜렷하게 살고 있는 그들 나도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나도 귀히 여기고 싶다고요. 주님이 귀히 여기는 그들을 나도 귀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를 내 영혼이 모시고 살고 있는 이들 제가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말씀의 내용을 털어놨습니다만은 3장 말씀을 보면 어느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집에 살고 있어도 주님을 이런 나의 근거로 삼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주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기에 단정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합한 삶을 살아가고 믿지 않는 남편도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인격으로 서간다면 나는 베드로전서 3장에 놓은 그 성도를 나도 기억이 놓은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관계는 바르게 되어야 될 것 아니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5장에도 같은 말입니다. 세상은 뒤죽박죽이고 어둠과 지약이라도 주님께 속하여 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고 오늘도 주님의 여기에 인도하심 속에 서감으로 오늘도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어진 오늘의 조그만 환난 속에서도 견고하고 강하고 굳세고 온전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 나도 존귀케 대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란 특별한 사람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하시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제사장 되기를 원하셨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요. 꼭 제사장들 속죄 면제부를 파는 그 일만 일한 것 아니에요. 그가 마음속에 더 크게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되면 전부 다 제사장들인데 신부들만 제사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건 틀렸다 그 말이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하여 올바로 서 있다면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처럼 오늘도 주님을 모신 그의 나라 내 하나님을 모신 그의 나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림 받는 그의 제사장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선다면 다 이렇게 설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자기들이 전쟁에서든 그 영토 속에서 세상들 기업을 가지듯이 주님이 귀 여기는 그들을 나도 사랑함으로 내 형제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면 좀 수상하죠. 천국에 갈 때 주님께서 품으시는 모자라는 분들, 부족한 분들 우리도 품어줘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귀여기시는 분들 우리도 귀하게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 형제답게 귀하게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대로 이기는 자가 제대로 됐다면 그런 건 할 수 있어야죠. 세 번째, 저는 출애굽기 23장 말씀에서 너희 중에 한 명은 대적 천명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로 된 한 분 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분이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내 주님과 함께 그 강인한 가난 실족속 같은 그런 사람들을 혼자서 천명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여기는 두 가지가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다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나는 수축해서, 나는 낙심해서 싸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쫓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힘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유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그런 기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신 이기는 자로서의 영광, 그게 있기를 원합니다. 2차 대전 때에 저 독일군하고 연합군 사이에 전투 중에서 유명한 장군 둘을 끄집어내라면 독일군 가운데는 롬멜 장군, 사막의 여우라 불리죠. 그리고 미국 연합군 가운데서는 패튼 장군, 이 두 사람이 유명한 장군입니다. 근데 패튼 장군은 그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면 치고는 못 견디는 기질이에요. 치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부하들을 닥달하고 해서라도 전부 다 기백을 세워가지고 적군랑에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롬멜 장군은 1차 대전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 전술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차분해요. 그리고 명석한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막에 여우랄 만큼 교묘하게 연합군들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침노했어요. 그런데 자상히 보면 롬멜도 좋은 장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1차 대전을 겪었고 그 독일이 1차 대전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그들이 겪는 수모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롬멜 장군은 처음에는 히틀러를 굉장히 존경해요. 물론 2차 대전 끝나갈 때쯤 돼서는 롬멜 장군도 히틀러에 대해서 고개를 흔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대단하게 존경해요. 그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바른 사람은 못 된다 그 말이요. 가만히 있는 이웃나라들, 고요한 이웃나라들을 다 부숴버려가지고 엉망으로 만드는 그 히틀러를 존경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둘 다 비책을 쓰고 그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몰아쳐가는 그것 때문에 대적들이 힘을 못 썼죠. 물론 롬멜 장군도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에게는 당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노르만디 상륙작전할 때 그 총 전체의 책임자 같은 역할을 맡던 분이 롬멜 장군인데 그는 그때 잠깐 휴가차 자리를 비운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크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에서 한 사람이 천명을 해치웠다. 그건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입니다. 삼손. 이스라엘의 300명이 저 미디안 13만 5천을 쳐부순 것은 한 사람이 450명 정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삼손은 혼자서 천명을 내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저 여호수아 23장에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대적 청명을 쫓아낼 거다. 여러분 이건 어떤 거요? 바로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다 넉넉한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자. 천명하고 싸워가지고 큰근히 내가 이기고 참 목말라서 정말 힘들어했던 삼손 같은 모습이 아니고 천명 쫓아내가서도 유유하게 갈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자.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런 이기는 자는 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아까 여호수아 20장에 나온 하나님이 그래도 품어주려는 분 약한 자들을 품어주자. 여호수아 21장은 하나님이 종기 여기고자 한 자를 나도 종기 여기어 주자. 여호수아 23장은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한 이기는 자로 살아가자.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그 다 넉넉하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쓰여진 동사는 한 번만 이기는 그런 동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기는 동사예요. 헬라로 말하면 현재 행위고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나 이긴다. 언제나 이긴다. 여러분 그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는 이기는 자들 특징은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사랑이요. 오늘도 주님이 내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함께하는 나의 믿음이요. 그리고 세상이 사단의 권세가 있어도 나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주신 은혜와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있어. 이와 같이 일곱 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여 보면 살아계신 주님과의 생생한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자 말고요. 힘들어하는 자 말고요. 능히 이기는 자, 능히 이기는 자. 네 번째, 여호수아 24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찾을 수 있는 기초한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인 겁니다. 은혜 속에 있지만 내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렬한 우리,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거다. 여러분, 이 단단한 마음입니다.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내 영혼을 은혜 속에서 참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다섯 장 중에서 네 군데만 인용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식구들이 얼굴은 못 만나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런 자로 서 있기를 원해요. 주님 품으시고자 한 자 우리 품을 수 있고 주님 종기 여기는 자 우리 종기하게 생각할 수 있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이고 내 주님과 함께 오늘도 정말 주님 섬기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불붙는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이런 우리라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안심하시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런 영혼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어떠하네 이런 말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어떠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는 그 주님을 똑바르게 안다면 지금 우리는 대단한 영광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어떤 서기관이 따라가겠다 말하면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전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유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 너 속에. 근데 나는 너 속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서기관이 나쁜 말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좋냐면 거기 사용되는 낱말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I will, I will 내 의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하십니다. 너 속에는 네가 따르겠다 하지만은 너 속에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속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속에는 공중에 나는 새도 여우도 자리 잡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고 내 의지로 딱 밝힌 그때는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모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제자가 나와서 부친이 돌아갔다 하시는데 예수님 나 먼저 가서 부친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허락을 구하는 마음이어야 주님께 합한 마음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 그 좋은 마음 아니에요. 어둠에 붙잡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어요. 나 선하게 살 거예요. 어둠에 붙잡혀요. 나 착한 일하고 살 거예요. 어둠에 붙잡힌다고. 나 예수님 어떠든지 따라갈 거라고 어둠에 붙잡힌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나는 무익합니다. 난 스스로 이런 거 저런 거 못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이때는 우리 영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허락하심을 구하는 것. 자기 의지로 덤비는 것 절대 가치 없어요. 그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계속해서 난 당신을 사랑하고 난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함께하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100에 99가 아니라 100에 100이 맞습니다. 나 당신 사랑하고 당신 따르고 당신을 위해서 죽고 당신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따라가고 할 때 그 사람이 나쁜 일 했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는 100에 100이 99가 아니고 100에 100이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허락을 구하는 허락을 구하는 이해하겠나요? 자, 오늘 저는 하박국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풀이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의인은 1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 아니에요. 그 절대 안 돼요.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거 되는 일 아니에요. 되는 일 아니라고요. 신앙이기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며칠은 못 가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묶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장 17절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묶어서 한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산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무익합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온 마음으로 속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믿음만큼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에만이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거요. 의인답게 산다는 거요.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산다. 그건 로마서 7장에서 어둠에 붙잡혀요. 그건 어둠에 붙잡힌다고요. 그러나 주님, 난 안 되겠습니다. 난 안 됩니다. 그때에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면 안 되는 나는 십자에 못 박아 죽음으로 넘기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아기 같은 마음으로 속하여 있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요. 생명의 믿음을 주시는 거요. 그걸 따라 살면 의인답게 사는 거요. 그루하게 사는 거요. 깨끗되게 사는 거요. 하나도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안 된다고 나를 제쳐버리고 주님께 죽음으로 넘겨버리고 주님께 속하여서 아기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기대할 그때에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삶의 믿음을 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 그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그 축복스러움을 짧게 간결하게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이나 마태복음 8장에 허락해 주시오 하고 허락을 따라 산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허락을 따라 사는 것. 아멘!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하박국서 내용 속에서 이걸 짤막짤막하게 아주 쉽게 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어때요? 하박국서 2장에 표현된 우리는 교만하기도 하고 거짓되기도 하고 기울하기도 하대요. 이런 우리가 어렵게 산다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주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이런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이런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안에 스스로 안 되는 자로 매달려 있을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아름답게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는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생명이요 믿음을 쫓아 사는 자인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놀라운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거짓된 자도 아니고 교만된 자도 아니고 죄울에 가득한 그런 악한 자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 매여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쫓아 살다 보니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삶이 우리에게 흘러나온다 그 말이야.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아니 된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 거요. 주님께 매어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능케 만들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의인답게 못 사는 것은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살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십자가로 부인해버리고 주님께 매달려서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없듯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기대하다 보면 우리가 의인답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고 교만된 자가 아니고 악한 자가 아니고 의인된 생활이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 일이에요. 놀라운 은혜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산단 말은 여기서 믿음으로 산단 말이면 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믿음 말은 전혀 그리가 뭔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요. 던져버리고 무익한 자로 참 삶을 주시는 주님께 조용하게 매달릴 그때에, 기대할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단 말은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기대감 있고 오늘도 놀라운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는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 주님이 붙드시는 은혜로 산다. 그걸 못 살아요. 못 산다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을 어렵게 가르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되는 거예요. 된다고요. 확실히 된다고요. 우리 신앙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어쩔 수 없는 자로 무익한 자로 죽게 매여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교수 총장님께서 감신대 1500권의 성경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성경을 보낸 수가 제법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서가 많이 많이 식구님들이 보내고자 성서 보내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내올 때 걱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아주 생수와 은혜가 차오듯이 마음이 그득그득 차올라왔어요. 이게 어디로 갈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대거 딱 차고 난 이후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참 축복스럽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그 성경책은 우리 총장님께서도 학생들이나 또 교수님들께 나눠드리다 보면 은혜가 많을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책만 만든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참 축복이 많이 올 거예요. 믿음이 오면 믿음을 따라 하면 돼요. 어제 우리 교회에 쪽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딱 찍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골랐어요. 그리고서는 앞에 머리말 하나 쓰고 그리고서는 책을 이쁘장의 정성껏 기도하며 만들었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건수가 3만 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1700건 더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어제 저녁 때쯤 받아봤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군부대에 주로 가도록 역사할 겁니다. 군부대에 뭐 기도 내서 보내기도 하지만 이걸 호주머니에 딱 넣게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잘 주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한 가정에 5건 정도. 그는 우리 교회는 전체가 9가정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구역 해서 5건씩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목다라 매면서 난 꼭 그거 가져야 되겠다고 한 사람은 이름을 써내면 한 건 준대. 그 위에는 안 준다고 했어요. 왜? 이는 군부대로 보내려고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 믿음으로 준비했고, 죄송합니다. 머리말을 제가 썼습니다. 3일 동안 제가 글 썼는데 그렇게 태우지 않아요. 근데 이 3일 동안 마음을 모두 가고 자비를 구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머리말을 썼어요. 제 글 그렇게 어렵게 안 써요. 책 쓰기도 어렵게 쓰지 않아요. 주님 주신 은혜만큼 하는데 이분 글은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조바심하는 마음으로 머리말을 썼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멘한 사람도 없다만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뜻깊은 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제 오후에 그것이 한 5시 넘어서 책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런데 이거 3만 건 넘게 들어왔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뜻깊은 일이 되어갈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좀 이런 것 하도록 일깨워 주시니까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성껏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믿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대한민국에 지금 팽배해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말씀을 인용하면 세 가지입니다. 이 땅에 팽배한 것, 속된 것, 가정된 것, 거짓된 것, 이거 이 땅에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꼭 맞는 일들입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다 보면 주님은 그래도 진노 중에도 긍휼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요. 우리가 알아차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요. 그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박국서 3장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그런 차원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어렵다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매달리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올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죠.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실 때에 삼각산에 있는 그 기도원, 그 이름이 감람산이었나요? 예. 근데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도한다는 데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뜻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그 우리가 만드는 믿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여감으로 그런 믿음들이 오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따라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포도원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었고 밭에 식물이었고 우리의 양이었고 위안간에 소가 없대.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똑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 같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한 환경이지 않아요? 요새 말로 인용하면 쉽게 얘기하면 경제가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어째요?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을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 믿음을 두고 있는 자가 오늘 척박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기쁨과 기대감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참 감람나무가 참 그러다, 포도원도 그러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밭에 식물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래도 주님의 나의 주님 되신가, 나의 주님의 축복하심을 기대해 보는 마음으로 기쁨과 기대감이 있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시절에 저는 우리 몸된 게 사랑한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 기대감 넘치는 마음들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하박국서 3장 마지막 부분에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인해서 내가 사슴 밝아갖고 그리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한대요. 오늘 우리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 걸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를 본다면 그게 뭐 높은 곳을 다니는 겁니까? 천박하고 오름을 겪는 걸음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내 주님,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을 인하여,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인하여 내가 오늘도 사슴발처럼 가뿐하게, 여러분 사슴을 보면 걷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사슴발처럼 가뿐하게. 그리고 주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여건 속에서도 영광의 길을 걷게 한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주님을 앙망하는 참다운 마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져본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되고 의미 있고 복된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런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기운이 빠져요. 그러면 어땠을 종요? 성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그런 믿음을 주실 때 성서 말씀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축복 속에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들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서에서 아방이 열왕기상 22장에서 길랄라못은 원래 우리 땅이 아니냐 하고 전쟁하러 나아간 모습 봅니다. 그런데 이때 아방이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인하여 나아간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나의 사귐이 잘 돼 있다면, 내 주님 모신 마음이 잘 돼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 영혼 속에 이 어둡고 침울하고 문제가 많은 이 땅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마음이 온다 그 말이요. 만약에 오늘 세상이 정말 어렵다, 여건이 어렵다 이래서 침울한 마음으로 앉아있던다면 우리 불행하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고린도서 5장에서 사도 말씀이 벗은 자와 같다, 이때는 절대 못 나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은혜를, 생명을 드립기를 구하다 보니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을 입었어요. 주님을 입다 보니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말이 마음속에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가고 싶은 사신된 마음이 된다 그 말이요. 대사된 마음이 된다 그 말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고린도서 6장에는 나아가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저런 어려움을 겪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온 기쁨으로 모든 것 가진 자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어가는 모습이 고린도 후서 6장이다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는 마음, 난 이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에 주저앉아 있는 마음 아니면 벗어간 마음, 이거 안 되죠. 은혜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자기 조카 롯이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사로잡혀갔단 말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기 쉬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우리가 무섭다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란 말씀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담대한 영혼 되어 있다 보니 나아간 거요. 나아간 거요. 싸우러 나아간 거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싸움하러 나아갔던 것을 후회하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략했다가 패배하고 난 이후에 36명이 죽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요단 동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괜히 넘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싸움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거 위에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언제나 전진하여 나아가요. 전진하여 나아간다고. 주님과 나 사이 관계가 잘 되면 밀고 나아간다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과 나의 사귐이 잘 됐는데 나갈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란 그 말을 이사야가 들었을 때 전달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전달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했을 때는 나갈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성전에 속한 자가 되고 높이 들린 보좌를 바라보는 영혼이 되고 은혜의 잠긴 마음이 되다 보니 누가 가란 것도 아니었었어요.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란 말만 들려봐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란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런 축복된 마음들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간 적도 있어요. 그 주님과 관계가 안 좋을 때 도망갔어요. 그거 외에는 주님께서 숨을었기 때문에 숨었지만 주님께서 나아가라 하면요, 아방을 향해서도 나아가요. 갈멜산을 향해서도 나아가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세상에서 피곤해 있는다거나 낙심에 앉아있다거나 오늘도 주저앉아버린 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 모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전진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올해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아가듯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전반기 6개월을 보내고 오늘이 7월 18일입니다.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주님 모시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생동감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무엘하서 8장에 나오는 다윗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장을 보려면 5장과 6장과 7장을 봐야 돼요. 5장과 6장이 7장이 없는 8장은 절대 의미가 없어요. 5장은 뭐예요? 다윗이 주님께 다스림받는 예루살렘 생활이에요. 6장은 뭐예요? 주님과의 언약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요. 7장은 뭐요? 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요. 이런 영혼일 때에 주님께 내께서 내보내시는 곳마다 다 이기는 거요. 우리 영혼이 오늘도 주님께 속하여 다스림 받고 내 주님과 나의 언약을 정말 보배처럼 기뻐하고 내 하나님 섬기기를 갈구하는 뜨거운 마음 되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곳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더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나 말씀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영광 있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제대로 못 봐요. 사도행전을 제대로 본 사람은 또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을 제대로 보냐면 보좌의 주님을 본 사람이에요. 보좌의 주님을 못 보고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안타까운 사연이겠지만 전에는 3만 명에 육박했던 선교사님이 지금은 2만 2천 명으로 처음으로 좀 후퇴한 모습이 없잖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좌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읽을수록 귀하게 보이는 것은 보좌입니다. 그 보좌가 가라 하면 되는 겁니다. 보좌가 축복하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만 열심 가지고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보좌예요. 보좌.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좌인 겁니다.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열날 동안 해와 달과 별 보이지 않는 그 사도행전 27장 가운데서도 안지치고 있었나요? 보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낙심하고 보좌를 바라보기를 힘겨운다면 천사를 안 보내주실 거요. 보좌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생생한 겁니다. 여러분, 28장에서 로마로 들어가서 사흘 후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못 와가지고 셋집에서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치지 않은 영혼인 겁니다. 보좌를 바라보는 그 영혼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7월달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전진하는 우리 걸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축복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뻗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8월달 위해서 우리 부설 신의과 행자님들이 한밤의 묵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고 글쎄요. 거기서 말씀할 수 있는 강사님도 한 26분이 되나요?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8월의 한밤이 큰 축복이 되기를 원하여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나아가는, 뻗어가는 이 역사를 기대해보는 그런 축복된 시간 속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24장이 평안 가운데 앉아있다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벌써 사사기에서 전쟁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여 봅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하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인상이 구겨질 것 같아서 오늘은 세 가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